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지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 영광 보게 하시며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오직 성령님께 맡기옵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첫 시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 풀어주시는 두 구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사단의 백성의 대표로 나오는 가인과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대표로 나오는 아벨의 삶이 어떻게 구별이 되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악하다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또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가인은 악한 자, 곧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우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 대한 자기 형제에 대한 가인의 미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셨기 때문에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결국 그의 형제된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 원수되어 살아가는 삶, 우리 형제들과도 화목이 없이 원수되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가인의 그 믿음 없는 죄악이 더욱 드러났기 때문에 빛된 아벨의 삶이 가인의 어둠을 더욱 드러냈기 때문에 가인은 더욱 아벨이 미워서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verse 5 through 8.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열납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자 가인이 분노했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고하셨어요. 죄를 물리쳐라.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 아우에게 고하니라 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뭘 고한 건가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뭘 말한 겁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죄를 다뤄주시고 가인에게 죄에 대한 권고를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나고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가자고 고한 것으로 들러가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하였다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뒤에 오는 들러가자라고 고한 것으로 연결되어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분노한 가인이 아벨이 미워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고 죽인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 뿌리 깊은 죄성의 이면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흐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거짓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이고 살았느냐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여 죽인 삶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여 죽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가인과 같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후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 뭐 악을 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했다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죠? 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라고 판단을 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만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어찌하여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가인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히려 악을 행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라고 믿으며 악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악을 드러내시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악을 드러내시자 가인은 더욱 악하여져 더욱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악을 악한 분노를 꾸짖으시고 그의 죄를 다뤄주셨어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물리치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그런데 가인은 그럴수록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죄인들은 더욱 분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까지 다 받아주셨다면 화가 나지 않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하나고 다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다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환영할 겁니다. 지옥 심판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기다가 이 세상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가 안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다루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 기독교, 인간의 그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와 그 싹스로 치루어야 하는 사망과 지옥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 기독교. 참 기독교 아닙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만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가짜, 우상 하나님입니다. 복음 앞에서 이렇게 세상은 둘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수반하는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때에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오히려 화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욱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진리복음을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처럼 핍박하고 죽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벨이 미워 육체적으로 죽이는 모습이 나오지만 육체적으로는 못 죽여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죽여야 합니다. 진리를, 복음을. 그 싸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Crouching 한다는 말 아시죠? Crouching tiger, 뭐 crouching lion. 마치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려는 맹수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뭐가? 죄가. 죄의 소원인 너에게 있다 같은 뜻입니다. 죄편에서 보면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려는 맹수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이고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It desires to have you. 그 죄가 너를 잡아먹길 원하고 있고 너도 그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의 현실이고 또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로 자라가지 않도록 죄와 사단의 유혹을 속히 잘라내고 물리치고 다스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죄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자라가요.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잡아먹을 기세로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죄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뭘 수반한다고요?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회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는 겁니다. 그것만이 올바로 죄를 물리치고 다스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 회개하거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권고하신 것과 반대로 죄와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잡아먹어라. 죄의 소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인이.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죄의 종이 돼서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지옥 심판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딱딱한 마음을 부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옛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사단에 속한 백성이 미워하여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싸움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교회와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거짓 예배 속에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세요.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항상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저 세상적으로 좀 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지고 아, 참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godliness예요. godliness. 우리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God-like life. Christ-like life.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세상 죄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만 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인 모든 이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반대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받은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근데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While evil men will go from bad to worse.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받으리라. 그런데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라.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벨이 가인에게서 핍박을 받고 가인은 더욱 악하여져 가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핍박을 받는데 죽임까지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결국 참교회는 죽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 거짓이 진리를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아벨이 한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다는 증거까지 받았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허무하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 뜻이 뭐죠? 허무하다, 헛되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백성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핍박받고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예배하는 자기 백성 하나 지켜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악한 가인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벨은 죽기 전까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장가도 못 갔죠. 자식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구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언약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범죄한 가인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4장 16절부터 보면 아벨을 죽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심판 아래 거하는데도 말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번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가인이 에덴 동편 노시라는 땅에 거하며 성도 쌓고 자식들도 낳으며 살아가는데 그 자식들이 산업, 문화, 예술 등에서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는 번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힘 있는 자가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이에요.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씨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시기로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 메시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형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인가요? 아닙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아벨은 그저 헛되이 허무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가 허무하게 살다가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이룬 걸 가지고 나는 누구였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벨이 믿음으로 증거한 진짜 참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지 세상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아벨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11에서 11장에서는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 구원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11에서 11장을 쭉 보면 그게 천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벨이 이 땅에 속한 생명에서는 죽었지만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가 누구인지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했다면 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지금도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잠시 번성하고 자기 이름을 냈다고 해도 거기서 끝입니다. 결국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벨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현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 영광에 들어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 복된 천국 성도들 중에 이 아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벨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벨이 복된 자였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아벨이 얼마나 복된 자였는가. 그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말한 바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벨은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벨이 증거한 예수님의 삶,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약속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정말 너무나 힘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아벨은 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증거하였던 겁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저 헛되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벨을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삶으로 이 아벨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Matthew chapter 23 verse 34 through 35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Hebrews chapter 12 verse 24.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성경은 아벨의 흘린 피로부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흘린 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흘린 피가 다 누구의 피를 증거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미리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한 복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예배의 모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가인의 제사와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Luke chapter 18 verse 11 and 12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 가인의 제사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이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나는 일회에 한 번씩 십일조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삶은 열납하셔야 마땅하다는 모습으로 예배했습니다.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준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수준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은 상 줘야 마땅하다. 엄청난 착각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셔야지.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보통 심각하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 독사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옛 뱀의 후손들. 사단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물리치셔야 하는 악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다뤄주시고 회개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개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욱 미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더욱 드러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더욱 싫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 갔습니다. Bad to worse.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합니다. 결국 이들은 기꺼이 사단에게 자신들을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낸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예배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죄악으로까지 간 겁니다. 결국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흘린 피, 진리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의 핍박과 고난, 결국 십자가에서 받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다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무덤이 우리 예수님을 헛되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사단은 그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했을 뿐이었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저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오히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이었으며 우리의 사망과 심판을 대신 자신에게로 가져가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로써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힘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되어 지금 그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벨은 헛되게 죽은 게 아닙니다. 가인에게서 힘없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광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벨이 복된 자입니다. 그가 죽었지만 살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셋을 주시고 그 아들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아벨처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끊쳐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으로 마침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아벨의 삶은 교회의 삶, 우리의 삶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까지 참여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며 한탄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님 닮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또한 분명히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핍박은 저기 북한 땅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핍박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떠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더 나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분이었는가를 말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다니까. 그러나 믿는 자의, 믿는 성도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천국의 은혜를 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얼마나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얘기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만 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가 증거된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또한 그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어서 뒷구절에 따라오는 구절을 보면 형제들을 위해 오히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여 아벨까지 미워했던 가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여 아벨에게 분노했던 그 가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결국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살인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분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며 너희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 믿음으로 물리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돌이켜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살아가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즉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올 때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며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향해 마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분노와 미움을 다 버리고 형제 사랑과 용서로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야벨을 끝내지 못했듯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끝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곧 지나갈 나그네 삶이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도 믿음으로 말하시고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우리들의 복된 삶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